창세기 20번째, 너의 미련은 나의 것.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세 개의 큰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죠.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제 창세기 전반부 11장과 후반부 12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전반부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만 400번 이상 또 신약 성경에 74번 등장하는 그런 분인데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 또 역사적으로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유대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또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중동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사악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사람의 뜻을 내려놓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자손들을 오늘의 크리스찬 포함입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끝이 납니다. 첫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 둘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 두 도시가 언급이 되는데,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르입니다. 우르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에 있는 이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무역의 중심지. 무려 4000년부터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번성해서 당시 인구가 약 30만에 이르던 그 최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단어의 뜻이 목마르다, 황폐하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한 도시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도시,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을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한 600마일 북동쪽에 위치한 그 터키 남부에 있는 큰 도시인데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는데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딱 중간 지점. 자, 우리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포타입은 아주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불리는 그런 다른 지역은 사막이니까요.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려면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의 요지고, 자, 지리적인 요충지예요. 근데 우르하라는 이 바벨론의 제일 큰 두 도시인데 바벨론 종교의 달신, 그 하라에는 아주 대신전이 있었고 우르보다 더 풍요한 곳으로 데라와 데라 가족은 가던 길을 중단하고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하란이 거기서 죽습니다. 11장 창세기 전반부의 끝이 그렇게 납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버지 데라인데 왜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데라일까요? 아니면 아들 아브라함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염 들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보다미나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성서학자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우르를 떠났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표현에는 사실 데라의 온 가족, 아들 아브라함, 또 그리고 롯, 아내 사라, 또 모든 자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크리스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을 때 먼저 민족과 나라를 택하시죠. 집안을 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택하시죠. 여러분, 데라의 전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이제 우르를 떠났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아주 풍요한 도시에 발목을 잡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교회 출석을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에 발목을 잡혀 누워앉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11장이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자, 왜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은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따르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세요. 하란의 위치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여기에요. 네. 그래, 오늘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것도, 네, 두려움이에요. 하란의 위치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우라 그래요. 이 히브리우라는 단어의 의미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나중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넌 마점 강 두 번, 바다를 한번 건넌, 네,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데라의 순종은 하란까지. 보세요. 이제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하란에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란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니까 강을 건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망설임이 없었으면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아들 아브라함에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 여정의 위치는 어디인지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은 강만 쳐다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강까지는 갔는데 강에다 그냥 발만 적시고 요라 쩌면 좋을까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 11장이 끝납니다. 12장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12장이.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데라라는 사람의 그 뜻이 지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지체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시작하는데, 자,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왜 아버지는 주저하는데 왜 아들은 순종할까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 시대에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특히 바깥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의 정처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The land I will show you예요. 여기 will이라는 미래형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적에 갈 곳을 미리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얼마 동안이나 가야 되는지, 왜 하란을 떠나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토를 달지 않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결단을요, 배팅에 저는 비유합니다. 하나님한테 배팅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 생각에 딱 배팅이에요. 결단은 배팅이에요. 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없는 곳에다가는 배팅한다 그러질 않아요. 배팅이라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거 다 잃는 걸 어울리냐. 신앙생활에 어울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다 처음 가보는 땅, 거기서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라는 명성인데, 아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 삶의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명령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30년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명령하시면 저는 즉시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금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따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나의 하란 땅에서 이 편안함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어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상. 요거 없으면 사람이 쫓아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 음성에 즉시 응답할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에 접근하고 말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잘 알지 못한 하나님이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타락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계획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고대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도와줍니까? 목숨을 걸고. 기생 라합이 그 타락한 자기 직업, 그 타락한 그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같이 그냥 환락 속에 빠지고 즐기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싫어요 이런 세상에. 살긴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아주 순수한 열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열매에 응답하셔서요.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우는 아직도 멀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약속과 상이 따라온다는 사실. 애가 지금 캔디를, 맛있는 캔디를 쥐고 있는데 꽉 쥐고 있어요. 요거 내려놓게 하는 방법.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세 가지 약속. 자, 저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75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거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브라함한테는 참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신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베팅하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베팅을 하는데 베팅할 때 주의할 점. 첫째, 누구한테 내가 베팅을 하느냐. 베팅할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베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잡으면 줄을 잘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베팅했습니다.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여러 make your name great. 자,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아 넘치는 약속. 설레는 약속 아니에요?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여기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의 근원이란 말이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 익숙해 있는데 요즘 여러분은 황금 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이 되시겠습니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참 독특한 문법 형태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어라 그런지 여기 2, 3절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동사가 모두가요. 코홀타티브라는 그러니까 코홀터티브라는 게 이 말하는 사람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만 간절하면 뭐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거는 100% 전능하니까 실현되는 축복이에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 나의 부모보다, 내가 가진 배경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팅을 하시려면은 하나님한테 베팅하세요. 자, 계속되는 구절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를 잘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여기 축복하다. 히브리어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의 명세형이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바락 원어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뭐 하나님의 축복을 이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 천국의 풍성한 삶,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이 되기도 하고 천국은 아직 못 갔지만은 천국같이 풍성한 삶,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사는 삶, 그 삶을 말해요. 구원은 죽어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은, 우리 이미 천국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온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 노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잘한 유태인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피스입니다. 이 사람들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whoever calls you I will curse. 여러분, 이 curse라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지만요. 히브리 원어는 서로 다른 동사입니다. 첫 번째, 너를 저주한 자의 저주는 콰렐라고 했어요. 이거는 영어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스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소하게 여기든가 나를 비방하거나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둘째,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 저주는 그 원어가 RR이에요. 요거는, 요게 이제 축복하다. 이 블레싱의 반대말, 컬스입니다, 이게. 나 같은 선한 사람을 저주할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산다고, 밉다고, 네. 복음 전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막아치다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고 경멸합니다.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I will curse.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 주시겠대요. 이것까지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백성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우리를 경멸히 여기거나 우리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걸 우습게 여기 때 말이죠. 그 사람 불쌍해요. 조선 마을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실 텐데 저거 어쩌면 좋지?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해 보이는 이유가 저 사람 나 괴롭히다가 하나님한테 저 아직 혼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배팅이죠. 자기 한 몸만 걸었나요? 자기 한 몸 같으면 쉽죠. 자기 아내 조카 롯 그리고 자기한테 속한 많은 사람들의 미래까지 걸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베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카라반이 하란을 떠날 때 성경에는 지금 세 명만 나오지만은 학자들은요 한 2,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짧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금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2,000명이 넘어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배짱이죠?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2,000명이 같이 죽는데. 야, 정말. 이게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모든 집단의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자기 혼자 죽는 거 괜찮은데 자기하고 같이 다 죽어.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봤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던 게 하나 있어요. 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는 세례를 받고 바짝 그 해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얘기가요. 성경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이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달린 거예요. 믿음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는 선물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심지어 상대방한테 달린 거지. 그러니까 선물이죠, 상대방이. 그런데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거는 베팅을 하든가 하지 않는가의 선택은 각자의 결단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 받아도요, 뭐 이까지 그걸 선물이라고 줬느냐? 그래요, 안 받아요 선물. 어떤 사람은 조그만 선물 받아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건 자기한테 달렸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지금. 네, 하나님한테 베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베팅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을 쓰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상에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까지 나오는데 예수가 나오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 예수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덕에 자식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보통 윈윈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서 100세에 간신히 얻게 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신뢰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배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도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세상의 풍요함이라는 올무에 아버지와 같이 묶여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올무를 끊은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나고 12장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상의 올무에 조금이라도 다 잡혀있어요, 지금. 엄살이 어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올무를 끌어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데라가 죽었죠,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보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너 죽으란 얘기야. 너 자신을 죽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져질 수 있는 거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때때가 말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할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고 익숙하고 내 말이면 다 통하는 이 나의 하란 땅을 떠나라고 혹은 떠나게 하실까요? 떠나게 하란다고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떠나게 해요, 강제로. 자,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편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경류지예요. 나그네가 가던 길이에요. 거기 빠져서 하란의 풍요에 잡혀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런 편안함과 기득권과 이런 거에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둥지를 흔드시는 이유가 사람이 이 안락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좀처럼 나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편안함, 타성이죠. 타성에 젖으면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하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가라는 의미는 사실은 걸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걸어갑니까? 지금은 알려줘도 넌 모른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미래는 나의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팅하는 게 모험처럼 느껴지죠? 아니, 모험이에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은 쪽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7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결단은 분명히 모험이에요. 근데 배팅할 만한 모험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의 어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지금 30년 살고 있는데 이 배팅은 제가 한 모든 배팅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쭉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네, 젊은 분한테 반드시 젊은 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꼭 젊은 분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배팅 하시겠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배팅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 천국의 삶을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전개하겠습니까? 이건 젊으신 분한테 제가 치밀하게 계획 세워야 되죠. 그리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이거 갖고도 안 됩니다.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여러분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전개된다면은 세상에 실패해서 사라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만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제가 수학 문제도 하나 질문할게요. 이건 쉬워요. 하나와 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와 제로, 영의 차이는 하나일까요? 1에서 0을 빼면 1, 2에서 하나를 빼도 하나, 1에서 제로를 빼도 하나, 똑같아. 끝 하나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와 유의 차이에요. 하나 차이가 아니고. 하나라도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엄청난 차이에요. 나 하나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도 사용해서 아주 큰 일을 치르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사용해서 큰 일을 치르신다는 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뭐 너무나 잘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더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너희의 내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가 걱정하는 일 아니야.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네가 염려할 일 아니야. 저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라는 이유는 나의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베팅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 안락과 편안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참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 장관 그 청문회를 보면서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발목 잡힌 게 40년 전 일 같고 발목도 잡히고 있어요, 지금. 참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큰 비전, 나중에 장관 될 거야.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면요. 이렇게 시시한 짓 하면서 이런 데 발목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했을 거예요. 아주 안타까워요, 저는. 젊은 나한테 제가 부탁합니다. 사소한 일 같은 것도요. 여러분이 뭘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던 시시한 짓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축복하다, 이 바라기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바라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없어질 그 허황된 허무한 세상껏 조지면서 이런 사소한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오면은, 여러분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런데 시시한 데 발목 잡히지 않고 마음껏 여러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또 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지가 약하고 세상에 너무 빠져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배팅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